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시편 65편은 지난 이틀간 우리가 묵상했던 다른 시편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윗의 시편들인데 지난 두 시편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탄식과 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참 시편이 시인데 이 쓰인 시어들이나 이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이 시편 65편의 특징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어떻게 바다의 파도를 이 바다의 설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받은 한 해가 마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관을 쓴 뭐 이런 어떤 왕의 길, 뭐 왕비와 같다는 것이죠. 늘 젊었을 때 이렇게 들에서 뭐 자연을 보고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을 치고 또 수금을 켰던 이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기에 뭐 이런 어떤 아름다운 감성이 장성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말씀을 요약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요약하는 것에만 그치고 말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게 영혼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영혼의 편지를 좀 정성스럽게 쓰고 또 묵상하고 난 뒤에 이 기도문이나 또 고백문들을 쓰는 것이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라고 하면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로 하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담백하게 기도문을 이렇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다윗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 참 죄로 물들어져 있고 또 어그러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참 고통스럽게 여길 때가 많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여러 슬픔과 고통, 눈물과 좌절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어떤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하늘 사진 찍기 잔치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이렇게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어서 살게 하시는데 그저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어서 살게 하시면서 내 할 일 다 했다. 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을 대십니다. 그리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십니다. 10절에서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서는 지난 시편 63편이나 아니면 64편과 같은 그런 아픔과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고 또 원수들로부터 눈에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이 끝이 아니고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과 은혜이고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리고 주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시온에 있습니다.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거룩한 소원과 계획들을 이 시편 기자가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서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참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에게 뭔가가 부족해서, 주님에게 뭔가가 모자라서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우신 분에게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헌신, 어떤 믿음의 삶은 주님에 대한 어떤 응답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더 많이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선한 뜻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내가 주님께 뭔가 수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리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뜻의 뜰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까지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떤 영광이고 사람의 복과 은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소원과 이러한 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하고 고달프고 연약한 인생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짊어지신 것도 어떤 죄인들의 요구가 아니라 죄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손 내미셨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도 전에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 손이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아름다운 찬송과 또 끊이지 않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고 그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들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찾고 구하고 또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면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